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호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귀하게 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새벽에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좋지 않나요? 예,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위선의 사람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제가 선물로 드린 건데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다룬 내용이었죠.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셨고 그리고 둘러보신 소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아침을 드시지 않았던지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마치 멀리 떨어진 곳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려야 될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과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위선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에는 위선과 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적대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먼저 둘러보시고 내리신 결론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없고 외식과 위선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위선과 외식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출입, 무화과 나무, 성전 입성 모두가 다 위선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위선은 뭡니까? 한글 한자로 한자로 위선을 거짓된 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위선과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듯이 위선과 하나님은 서로 적입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위선을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 위선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요, 위선자들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치셨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들으실 줄 모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속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나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종적인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맹세를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양심을 걸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순전함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죄 없는 자신의 결백을 변증하는 총집약을 했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9장에서 기억된 욥의 과거의 행복과 30장에서 진술한 현재의 고통이 서로 뒤범벅이 된 채 31장 욥의 무지 선언에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욥의 결백에 대한 주장은 아주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만일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4가지 죄악을 열거합니다.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어떤 형벌도 달게 받으리라는 식으로 그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욥이 나타냅니다. 욥은 자신의 양심으로 이루어진 심판대 위에서 자기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계산해 보겠다는 각오로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14가지 죄악들을 계속 오늘 31장에 열거합니다. 오늘 23절까지는 7절까지만 열거합니다. 7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떠한 맹세를 할 때에 숫자 7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의 배수인 14는 욥의 양심이 허락하는 모든 자기의 죄악들을 남김없이 신문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죄악들은 어떠한 추상적인 죄악들의 목록이 아니에요. 자신과 이웃과의 사회 윤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아주 세밀한 구체적인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욥이 언급한 대부분의 죄악들은요, 여인이나 노예, 고아와 과부, 나그네, 소장농 등 사회적 약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난 죄악들입니다. 첫 번째, 욥은 젊은 여인과의 관계에서 안목의 정욕을 갖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욥이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시며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는데 자기가 감히 어떻게 젊은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살피지 아니하신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신.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욥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고 항상 정직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자기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흔적이 있다면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거나 자기가 지은 농사가 쫄딱 망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의 먹음이여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세 번째로 욥은 남의 아내를 탐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간음에 대한 것인데 간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죠. 만일 자기가 이웃의 아내를 탐낸 적이 있다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그 아내가 되더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네 번째로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 이후로 욥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태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만인 평등 논이 욥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만일 자기가 자기 종들을 함부로 대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빌낯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종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자기와 똑같이 그 종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욥은 자선 행위를 회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12월은 구세군 자선 냄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그 동서가 익산에서 구세군 사관이에요. 구세군 그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가서 이제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구세군 그 자선 낭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나가서 이제 그 종 이제 흔들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선 낭비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기부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인데 이렇게 돈을 기부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동서가 구세군인 사관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피해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욥은 심지어 그 자선 행위도 회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저는 이 욥기 31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할 수 있을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고아나 과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기꺼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라. 욥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난해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일곱 번째, 재판에서 고아와 같은 약자를 이기기 위해서 속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23절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에 놀라십니까? 욥이 결백을 주장한 이 악행 리스트를 보시면 거의 다 억압과 수탈의 대상이 되기 쉬운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 선언서에 명시된 인권 평등이 이미 욥기에서 싹트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놀랍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인간 평등의 정신이 창조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선하지 않습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이 창조적인 신앙과 여기에 만인 평등 정신이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일찍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삼 발견합니다. 욥이 열거한 자비와 정의의 실천 행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말씀하신 것을 떠올립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욥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